고린도전서 1장 26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 편지를 쓰게 된 이유는 고린도 교회에 있는 이 분쟁이 가장 중요한 편지를 쓰게 된 원인이었다 그랬습니다. 이 편지의 내용 속에 재미있는 것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을 윤리적 도덕적 차원에서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그리고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신앙의 내용의 본질과 원리적 차원에서 틀린 것을 지적하고 있다는데 고린도 전후서에 아주 귀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이해할 때 기독교 신앙을 제대로 이해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 사이에 어떤 차이가 나느냐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들 속에 나열되어 있는 셈입니다. 그러니까 이러저러한 실수들은 복음을, 기독교 신앙을 그 핵심되는 어떤 문제를 오해했을 때 이런 부작용이 나온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처음 다루고 있는 것은 모두 다 분쟁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분쟁의 최고의 그 근거는 나는 너희보다 낫다라는 생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26절에서 29절까지의 핵심되는 내용도 뭐냐면 너희가 제대로 예수를 믿었다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면 자랑을 할 수 없는 법이다 하는 걸 지적하는 걸 그 핵심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랑치 못한다 하는 문제를 무엇을 갖고 드느냐 하면 26절에 있는 바와 같이 너희가 어떻게 부름을 받았는가 바랍니다. 너희가 누군데 부름을 받았는가. 즉 예수를 믿게 된 너희가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세상적인 차원에서 볼 때 너희가 다른 사람보다 난 조건이 있느냐 하는 것이 바울의 지적입니다. 세 가지 조건을 제시해요. 너희가 다른 사람보다 지혜가 있느냐, 너희가 다른 사람보다 강하냐, 그래서 강하다는 건 능력이 있느냐 그런 뜻입니다. 그다음에 너희가 다른 사람들보다 문벌이 좋으냐, 이 세 가지를 예를 들면서 이 세 가지 기준으로 볼 때 너희는 다 사실은 그렇지 않은 사람이다. 물론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대부분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물론 있어요. 똑똑한 사람도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어떤 쪽이냐 하면 그 반대쪽이다 이거예요. 왜 그래야만 하는가? 우리 앞에서도 쭉 언급했던 것 같이 기독교 신앙이란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이 만든 사상, 인간이 획득한 위치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꼭 못한 자로 하신다 하는 것이 성경의 지적이고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확인하는데 잊어서는 안 되는 하나의 증거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꼭 그렇습니다. 목사는 하나님께서 일부러라도 똑똑한 사람을 쓰지 않습니다. 물론 그건 여러분은 좀 납득이 안 가죠. 제가 똑똑한 사람이니까 그거는 척 이해가 안 가시겠습니다만 그 주성호 목사님을 생각하면 척 아 그렇구나 이런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그건 그렇겠다. 그러니까 저는 드문 경우고 주 목사님 같은 경우는 많은 경우입니다. 주를 이르죠. 그런 경우가 그건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가 되기로 결심을 할 때도 가장 큰 방해 요소가 무엇이었느냐 하면 제가 목사가 될 때도 보통 신학교를 가는 사람들은 변변치 못한 사람들이 가는 것이 일반적인 그 흐름이었습니다. 무슨 좋은 학교나 좋은 직장에 갈 실력이 없는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도망가는 도피처 구실도 했었습니다. 물론 똑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그렇지 않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신학을 한다는 것이 처음에 그 제가 그때 어리석은 생각으로 똑똑하다고 스스로를 생각한 이상 굉장히 어려웠죠. 남들이 볼 때 나도 마찬가지로 보이면 어떡하나 하는 것이 정말 커다란 걸림돌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죠. 그리고 이제 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말씀이나 행하시는 일들에 대하여 배우면 배울수록 내가 참으로 어리석고 연약하고 아는 것이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기에 늘 시험을 받는 게 이제 주목사님을 만나면 그래도 내가 똑똑한데 하는 생각이 이제 드는 게 하나 흠이죠. 끝나고 이따 직접 가야지 주목사님 만나고 갔다간 성취 못할 것 같은데.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일을 할 때는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장로님, 권사님 혹은 어떤 부서의 부장님, 안수집사님 이렇게 교회 안에서 봉사직을 맡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닌 것이 하나님의 법칙인 것입니다. 교회에서 제일 그 신자들이 훈련을 못 받는 게 뭐냐면 신앙적인 모든 것을 수납하면서도 무슨 예를 들면 재정부가 무슨 돈 계산이 틀렸다든가 교육부서의 부장님이 교육에 관해서 모른다든가 말솜씨가 없다든가 하면 펄쩍 뛰어요. 그건 결국 뭐에 관한 문제냐? 아직도 신앙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소치다 이겁니다. 고린도 교회 보낸 편지가 정확히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교회 안에서 뭐 하면 무슨 재정부에서 이런 헌금 보고나 무슨 재정에 관한 보고했는데 숫자 좀 틀리면 펄쩍 뛰죠. 성도들이 낸 귀한 헌금을 어떻게 틀리게 쓸 수 있습니까? 이거는 아니에요. 틀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 재정부는 은행원들이 아닙니다. 이 손가락 발가락을 넘으면 숫자 계산이 안 되는 사람이 재정부를 맡는 법이에요. 그리고 말을 하면 시작한 말하고 끝하고 맞지 않는 사람이 교육부서 부장을 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라고요. 왜 그렇다고요? 무얼 확인시키려고? 저 사람이 가진 바 영원한 약속, 저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바 생명과 영원한 진리들은 그가 만든 것이 아니라 받은 것이라는 걸 그거보다 잘 나타내는 방법이 없다고요. 그러나 똑똑하면 어떤 생각이 들죠? 나는 너와 다르다 해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나는 이걸 내가 만들었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나는 똑똑해서 내가 선택했다고 생각한단 말이죠. 아닙니다. 정확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은혜로 믿음을 이해하느냐, 우리의 신앙을 은혜로 이해하느냐, 내 선택으로 이해하느냐의 싸움이 자랑으로 가느냐 감사로 가느냐의 갈림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기독교 신앙을 그가 정확히 이해했느냐 틀리게 이해했느냐를 가장 단적으로 나타내는 하나의 기준점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보세요. 지금 이 뒤에 있는 26절 다시 보셔서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라는 얘기는 사실은 이 고린도전서 1장에서는 자주 쓰는 표현인 거예요. 왜냐하면 앞에서도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18절로 가십시다. 십자가를 일단 이렇게 설명을 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기서 미련하다는 것은 어리석은 것, 즉 지혜롭지 않은 것이란 말이에요. 십자가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제 이 고린도전서 1장에 쓰여진 지혜라는 말은 원래는 원어로 그 헬라어로 소피아라는 뜻입니다. 그 뜻이 아니라 소피아라는 말을 쓰는데 그 소피아라는 건 지혜라기보다는 지식입니다. 지식에 가까운 얘기예요. 물론 지식이라는 단어는 그노시스라는 말이 또 있습니다. 그노시스에서 이제 날리쥐가 나왔습니다만은 단어가. 그러나 이 소피아라는 건 필라소피 같은 데 쓴 그 어원이 되는 겁니다. 소피아라는 건 이 지식만은 물론 아닙니다. 지혜라고 하면 우리는 조금은 더 지식과 이런 다른 정보적 개념이 아니라 운영의 개념으로 생각하죠. 지혜면. 근데 여기서 이 지혜라는 말은 그 운영의 묘나 분별에 관한 것보다는 지식에 관한 쪽이 더 많은, 그리고 지식의 가치라는 의미에서 어떤 수준을 얘기하는 쪽의 단어입니다. 그래서 미련해 보인다는 건 가치가 없는 것으로 보인단 말이죠. 뭐가?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라는 그 내용이, 십자가라는 이 기독교가 말하는 이 종교의 내용이, 핵심이 저들에게는 어리석어 보여요. 가치가 없어 보여요. 그러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그것이 능력이라고요. 힘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능력이라는 것은 이런 앞에 있는 지식이라는 단어와 연관성이 있는 겁니다. 꼭 맞는 것, 해답이 되는 것이라는 의미에서의 능력입니다. 23절에도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에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랍니다. 그래서 이제 뭘 대비하려고 그렇게 시작을 하느냐 하면 결국은 이거예요. 신앙이라는 걸 우리가 소유했을 때 이 신앙을 내가 분별해서 이건 옳은 것이다라는 내 지혜, 여기서 말하는 이 내 지혜, 내 판단에 의해서 내가 획득한 것이라는 개념에서의 지혜와 능력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신앙은 이건 정말 지혜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십자가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기독교의 모든 내용이 있고 그 안에 하늘에 속한 모든 것이 있습니다. 영원한 약속, 영원한 천국, 생명에 관한 진리들, 영원한 것이 이 속에 있습니다. 그건 지혜고 해답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것이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그게 무슨 지식이거나 가치 있거나 해답으로 보이지 않는단 말이죠. 이걸 얻은 자는 그 십자가 안에 있는 이 지혜와 이 해답되는 것을 지 눈으로 보고 얻은 자들이 아니라 허락을 받아서 주어서 선물로 줬기 때문에 받은 자란 말이죠. 그래서 이걸 갖고 있는 자는 육체적으로 볼 때, 세상적 시각으로 볼 때 똑똑하거나 실력이 있거나 문벌 좋은 자가 아니라는 것으로서 그가 소유한 것이 본인이 선택하고 분별하고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는 것이 더 두드러지더란 말이죠. 그래서 이걸 소유한 자는 지가 만들고 자기가 결과한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서 마땅히 자랑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이 지적하고 싶은 복음의 원리와 근본되는 사상으로 말미암는 지적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이 볼 땐 십자가라는 것은 그게 무슨 가치가 있거나 그게 무슨 생명이 있는 것 같아 보이지 않는다고요. 그건 미련하고 거리끼는 것이었습니다. 지고 망한 방법인데요. 그게 뭐 무슨 선한 것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이 얘기를 할 때는 뭐라 그러냐 하면 이것이 선택하고 분별해서 내가 획득한 것이 아니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26절에 다시 돌아가서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적 내용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불려가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불려와서 이 자리에 있다고요. 그렇죠? 불려와서. 이건 이게 매우 강조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불려왔다는 것. 27절로 가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뭐라 그래요? 택하사. 그렇죠?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신다 이거예요. 이제 둘의 대조가 분명해졌죠. 사람의 자랑, 신자의 자랑은 무엇으로부터 말미암느냐 그럴 때 자기가 갖고 있는 신앙적인 내용을 자기가 선택했고 자기가 알아서 이걸 분별해서 획득했다고 생각하는 데 있단 말이죠. 나는 믿었다, 너는 안 믿었다란 말이에요. 아니라고요. 이건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으로 소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 허락을 받았느냐 하면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는 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거저 준 거라고요. 우린 부르심을 받은 자고 택함을 받은 자라고요. 여기서 택함을 받았다는 건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나는 택함을 받았고 너는 안 받았다를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택함의 핵심되는 건 수동적이라는 데 핵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택함에 관한 얘기를 하면 그럼 저 사람들은 안 택했느냐 그러면 저 사람들 지옥 가는 건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탓이니까 자기 잘못이 아니지 않느냐라는 책임론으로 잘 가는데 성경에서 선택에 관한 얘기는 누구는 운명적으로 구원을 얻게 됐고 누구는 운명적으로 구원을 얻지 못하게 됐다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등장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갖고 믿고 있는 바 신앙의 내용들이 자생적인 것이 아니며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며 우리가 분별한 것이 아니며 나 아닌 외부로부터 주어진 것이다 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쓰여진 단어다 이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예정에 관한 얘기, 택함에 관한 얘기를 할 때 그것을 책임으로 논하지 않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모든 가장 핵심이 되는 신자가 자기가 갖고 있는 신앙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얼마나 정확히 이해하고 있느냐는 어디로 가느냐 할 때는 어디로 간다고? 자랑이냐 감사냐로 간다 이거예요. 자랑이냐 감사냐. 자, 이 자랑이냐 감사냐 하는 걸 이렇게 우리 얘기해 보도록 해보십시다. 마태복음 18장으로 가보십시다. 21절로 갑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일곱 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게 이르노니 일곱 번뿐 아니라 일흔 번씩 일곱 번이라도 할지니라.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회개할 때 일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한대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지에게 백 데나리온 빚진 동관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으라 하며 그가 그 동관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나를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자기 빚을 저가 빚을 갚도록 오게 가두거늘 그 동관들이 그것을 보고 심히 민망하여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고하니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고 주인이 놓아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이니라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자, 이 용서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어떤 종이 1만 달란트 빚졌는데 용서를 받고서 가서 자기에게 100 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용서하지 않아서 다시 벌을 받았다 하는 겁니다. 이것과 비슷한 내용 중에 하나가 우리 자주 외우는 주기도문 중에도 나오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옵소서. 그래서 자칫 잘못 오해하면 이런 내용들이 하나님은 우리가 한 것만큼 우리에게 해주신다라는 생각을 불러일으키기 쉽습니다만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분명히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용서라는 게 뭔가, 그래서 감사가 뭔가를 이제 확인하려고 해요. 1만 달란트를 빚졌다는 건 오늘날 화폐 단위로 천만 불입니다. 천만 달러면 지금 천만 달러하고 이 시대의 천만 달러면 얘기가 다르죠. 그렇죠? 지금이야 이때 로마 시대 기원 AD 뭐 한 30년쯤에서 지금은 2000년 가까이도 200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그때 천만 달러하고 지금 천만 달러는 얘기가 다르다고요. 천만 불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나 됩니까? 대강 얼마나 됩니까? 얼마요? 70억입니까? 700억입니까? 70억쯤 되는 겁니까? 그런 거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런 거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근데 100데나리온이라는 건 얼마냐면 20달러입니다. 차이를 분명히 아시겠죠? 20달러면 정말 얼마 안 되는 겁니다. 우리 돈으로 그저 한 15,000원 되는 거죠. 이런 건 빨리 계산하셔야 돼요. 근데 이 천만 불을 빚진 사람이 용서를 왜 구하느냐 하면 옛날에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그 돈을 다 상환받지 못하면 가족과 그 본인뿐이 아니라 그 처자식까지 전부 채권 행사를 해서 종으로 잡아갈 수 있습니다. 종으로 팔 수 있고 종으로 부릴 수도 있습니다. 처자식까지도요. 그러니까 그게 상당히 심각한 거였습니다. 빚을 못 갚는다는 거는. 그러니까 본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처자식이 노예가 된다는 거 얼마나 심각합니까? 팔려갈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엎드려 빈 겁니다. 용서해달라고. 그러니까 불쌍히 여겨서 용서해줬다 이거예요. 근데 나가다가 자기한테 20불 빚진 동료를 만났는데 다 갚아라. 안 갚으면 옥에 갖다 쳐넣겠다 이거예요. 그 원주인이 듣고 다시 잡아갔다. 여긴 무슨 사상이 있느냐 하면 결국 이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20달러 빚진 사람을 용서해 주지 못한 것은 자기가 천만 달러를 용서받았다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이라 하는 얘기인 겁니다. 자기가 용서받은 것이 무엇인지 알면 자기가 1만 달란트를 용서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굉장한 것인가를 알아야 20불을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모르니까 이걸 용서 못하는 게, 자기가 뭘 용서받았는지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라는 말 속엔 뭐가 있느냐면 아무도 자기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할 수 있는 인간은 없습니다. 신자만이 가능합니다. 신자는 왜 가능하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를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1만 달란트 빚진 것을 용서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린 하나님께 범죄한 자예요. 천부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 우리에게 죄 지은 것은 거기에 비하면 이 100데나리온에 불과한 거예요. 20달러에 불과하다고요. 아니 20센트에 불과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없는 듯이 여길 수 있는 자라고요. 이 사람이 1만 달란트 용서받은 것이 무엇인지 모를 때 법에 호소했다고요. 네 빚을 다 갚기까지 너 옥에 가두겠다. 왜 댕댕거렸다고요? 자기가 용서받은 것이 무엇인지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공격하는 게 결국 뭐냐면 너희의 자랑은 너희가 지금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시 말해서 십자가의 도라는 것으로 대표되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 우리가 어떤 죄인이며 어떻게 형벌받아 마땅한 자인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네가 구원받았는지 아느냐를 모른다는 뜻이 된다 이겁니다. 그걸 안다면 결단코 자랑이란 결국 어디서 나오죠? 넌 왜 그래? 라는 데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넌 왜 죄 짓냐? 난 안 짓는데. 넌 잘못 배웠기 때문이다. 바울은 안 그렇게 가르쳤다. 넌 베드로에게 배워서 그렇다. 라는 식의 지금 당쟁이거든요. 분파고. 나는 안 그런데 넌 왜 그러냐? 라는 얘기는 십자가가 고소했던 것. 인간이 뭐냐? 죄가 뭐냐?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윤리적, 도덕적 차원에서 거룩하고 완벽하게 살아도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이 마땅한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 자요. 그런 자라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용서했다는 십자가 사건을 이해 못하는 자다 이겁니다. 그런 자는 그가 이해 못한 것이 뭘로 나온다고요? 자랑으로 나온단 말이죠. 자랑으로. 교회 안에 있는 제일 큰 싸움이 뭐죠? 용서하지 않는 거죠. 교회 안에서 언제나 싸움이 왜 일어나죠?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용서하지 못하죠? 교회 안에 어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거든요. 왜냐하면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모인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분별하고 그 옳은 것을 선택한 사람들이 모였다고 생각을 하니까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교회는 어떤데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집단이죠. 그가 옳은 것을 선택하고 틀린 것을 거부한 사람들의 집단이 아니라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똑같이 모르는, 그래서 형벌받아 마땅한 진노의 자식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주를 알게 하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씻으사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것을 자기가 이 자리에 온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깨달아서 입 다물고 있는 사람도 있고, 자기가 은혜 받고 와 있는 것이 뭔지 모르고 천방지축 뛰노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요. 근데 그걸 누군가가, 아니 교회에서 뭐 젖다우가 있어라고 했으면 그 사람은 당장 뭐가 폭로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아직도 자기가 1만 달란트를 용서받은 자라는 걸 모르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무슨 실수를 할 수도 있고 못된 짓을 할 수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본성적으로 하나님 모르고 태어나는 죄인된 신분에서 가졌던 죄보다는 다 비교할 수 없이 적은 거라고요. 하나님께 대한 것이 아니라 인간끼리 짓는 잘못이니까요. 그걸 웃고 쓱 넘어가고 기다려줄 줄 모른다면, 그렇게 날뛰는 사람만 잘 모르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모르는 것이 되는 거죠. 이해하시겠습니까? 고린도 교회의 실패는 고린도 교회에 국한된 실패가 아닙니다. 모든 신자에게 일어날 수 있는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게 뭡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 와 있는 것, 우리가 아는 것들은 모두 다 세상적인 가치나 세상적인 지식이나 세상적인 관점에서 봐서는 안 되는 것들인 겁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요, 사랑을 입은 자요, 하나님께서 불렀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 부르심을 많이 이해하는 자가 있고 조금밖에 이해 못하는 자가 있습니다. 부르심은 우리의 어떤 동의와 상관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 불러서 온 거예요. 그 부르심을 여러분은 어떤 이해관계로 부르심을 이해해서 와 있을 수 있습니다. 기도했더니 병이 났다든가, 기도했더니 애가 뭐 공부를 잘한다든가 하는 식으로 교회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 부르심이 그런 형태로, 모양은 그렇게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나 내용은 그게 아닙니다. 부르심의 핵심되는 내용은 예외 없이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영원한 형벌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보혈로 그의 자녀 삼으시고 영원한 나라의 시민으로 우리를 불러내신 것이 부르심의 한 소망이요, 한 내용이요, 차별 없이 똑같은 핵심되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그 부름을 받았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자리에 오게 하기 위해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나가니까 마음이 편해서, 친구가 있어서, 아니면 기도해서 응답받아서, 여러 가지로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내가 믿는 바 기독교적 내용에 대하여 깊이 그리고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를 뭘로 확인해야 된다고요? 자랑이 있는가? 용서가 있는가? 그래서 늘 불만이 아니라 감사가 있는가? 이리로 가시라는 것이 고린도전서의 대표적인 싸움거리들인 것입니다. 윤리적, 도덕적 차원에서의 지적이 아니라 복음의 핵심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꾸중하고 저들을 납득시키고 설명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에게 적용하셔서 여러분의 신앙이 그것이 있는가 보십시오. 이 용서가 있는가? 타인에 대한 용서, 그리고 자신에 대한, 나 같은 것을 이 자리에 있게 하셨다라는 감사가 있는가? 그리고 내가 이 영원한 약속과 진리에 대하여 무지한 자라는 자기 진단이 있는가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린 기도하고 성경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관하여, 하나님의 지식에 관하여 우리는 무지하고 무능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얻은 모든 것이 은혜요, 선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구하는 이에게 후히 주십니다. 우리가 들어선 이 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길에 있어서 이제는 세상적인 관점을 벗어난 이 영원하고 거룩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이제 남보다 지지 않기 위한 노력과 열심과 분발이 요청되는 겁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셨고 주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셨습니다. 우리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것을 인하여 감사할 줄 아는 저희들 되게 하옵시고 우리가 우리를 만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함으로 내 형제들에 대하여 내 이웃들에 대하여 오래 참으며 기다리며 용서하며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온유와 겸손을 옷 입게 하시고 그리고 심령이 가난하여져서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하시며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그리고 영원한 것, 복된 것, 거룩한 것을 위하여 매일 자기를 채찍질하며 근신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